오늘부터 한 달간 오후 찬양 예배 말씀은 이제 제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말씀 이어지던 마가복음을 이어서 계속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장까지의 맥락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5장을 압축해서 먼저 들여다보고 6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말미에는 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1차, 2차 클라이막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마가복음 5장 41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람어를 기록하고 아람어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것을 번역하여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이미 죽어서 장사를 치르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 쿰 하시니 죽은 소녀가 일어났다.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메시아로서의 이적, 치유, 회복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주님을 따라왔던 제자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 이 믿기지 않는 일을 눈으로 보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자들은 바로 얼마 전에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에 갈릴리 바다 광풍을 잠잠하라 한마디로 잠재우시면서 자연세계마저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목도하였습니다. 그 바닷가를 건너가 데가볼리, 즉 10개의 헬라 도시 중 하나인 거라사 땅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너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군대가 많아서 이 단어가 이야기하고 있는 3,000명, 8,000명으로 이루어진 이 군단, 그보다 더 많은, 그처럼 헤아리도 수 없이 많은 군대가 들어가 있는, 군대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이 사람, 그래서 사람과 함께 살지 못하고 무덤 사이를 뛰놀며 사람들이 제어하려고 손과 발에 쇠고랑을, 쇠사슬을 다 묶어놓아도 다 끊어버리고 자기 몸을 견디지 못해서 다 긁고 피 흘리면서 뛰어다니고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을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이 한마디로 해방시켜 주시며 자연계의 통치자이신 메시아일 뿐 아니라 영계마저 완전하게 장악하고 주장하고 계시는 메시아이심을 주님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목도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갈릴리 바다 다시 건너오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나아오는데 그 중에 회당장이라는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게 생겼으니 집에 같이 가셔서 안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모시고 가는 중에 12년을 혈루병으로 인간의 모든 의학으로 지식으로도 고칠 수 없어 고생하고 고생하던 이 여인이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뒤에 가서 옷가를 만지니 옷자락을 만지니 그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증세가 사라졌다.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손잡으시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는데 주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 죽을 병이 나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졌더니 그 즉시 나았다. 이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제자들은 그 현장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랬는데 바로 그 순간 이제 죽을 병에 걸린 그 딸을 기도하시기 위하여 가시는 중인데 야이로의 집에서 전갈이 오는 것입니다. 야이로 회당장,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이미 죽었으니 예수님 모시고 와야 소용이 없으니 괜히 바쁘신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고 보내드리십시오. 자유롭게 보내드리고 그냥 와서 장례나 치르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함께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니 곡소리가 온 집안에 크게 울리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소녀를 위해서 사람들이 장례 절차에 들어가 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회당장과 제자들을 데리고 사람을 물리치고 그 죽은 소녀에게 가셔서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죽은 소녀가 일어났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 전의 맥락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5장 42절의 말씀인데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너무 놀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너무 놀라서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주님께 놀라고 죽은 딸이 살아나고 죽었던 아는 사람의 딸이 살아나고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이적이 일어나니 사람들은 놀라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것이다.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첫 번째, 이 메시아의 권능을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 일을 아직은 세상에 알리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실 그 때가 되기 전에 때가 이르기 전에 알리지 아니하도록 비밀에 붙이셨다. 메시아의 비밀 바로 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복음이 아직은 무르익기 전에 교회를 세워나갈 제자들을 다 준비하기도 전에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근거지를 만들어 놓기도 전에 당대의 수많은 정치 세력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용당하고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때가 이르기 전에는 아직 알리지 말라 함구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을 단지 도구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진정 사랑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주님의 성품, 주님의 사역 스타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의 기적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후에 복음서의 진행 과정을 보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각각의 생각으로 이 상황을 해석했을 것입니다. 과연 이분을 어찌할꼬?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각자의 목적들, 각자의 가치관, 인생관, 사상과 주의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로 골몰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부모조차 그 다음 해야 할 일들 생각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가 배고플 테니 뭐 좀 먹여라. 오랫동안 죽을 병 걸려서 아무것도 못 먹고 이미 죽었으니 그 속은 비어 있을 것입니다. 입원해보시고 수술해보시고 회복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자상하게 아이가 배고플 때니 뭘 좀 먼저 먹이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역을 열심히 하는 교회와 일꾼들이 놓치게 되는 부분을 우리 주님 섬세하게 건드리시는 겁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할지라도 일에 매몰되지 말고 사람에 대한 소소한 관심을 놓치지 않으시는 세심하게 사랑하시고 배려하시는 주님의 성품, 주님의 사역 스타일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닮아야 할 천국의 일을 하면서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큰 일들, 작은 일들 전력해 나가면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에 대한 관심 놓치지 말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을 교회의 사역 도구로 이용하려 한다면 그 도구는 목적을 이루고 나면 더 이상 필요 없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그 권능을 보여주고자만 하셨다면 살리고 나시면 그렇게 관심을 보이셔야 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 놀라서 어안이 벙벙한 가운데에도 그 소녀가 배고파할 것을 생각하면서 가장 긴급한 문제 뭐 좀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 소녀가 단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또한 입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치료되고 난 후에도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도 먹을 수 있으려면 어떤 경우는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한 즉시 뭐 좀 먹이라고 하시는 것은 완벽하게 그 자리에서 즉시 회복되었음을 우리 주님 또 입증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때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에도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소소한 그러한 서로 챙겨주는 일들을 결코 놓치지 않는 예수님의 사역 스타일을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교회 그리고 성도 일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 시기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2년쯤 지난 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의 그 사역을 정리하시고 여기까지를 학자들은 2차 갈릴리 사역이라고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사람들이 배척하니 잠시 물러났다가 여기까지가 1차 다시 사역을 시작하시고 2차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시고 이래서 이때까지를 2차 사역 마무리 지으시면서 고향으로 잠시 들르셨다. 그런데 휴가를 떠나신 것이 아니고 고향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도 고칠 사람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 일하러 고향으로 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데 우리 예수님 언제나 환영받은 것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규모에 비례해서 예수님께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위험시하고 배척하는 그러한 세력도 점점 늘어갔다. 복음서는 계속해서 그분을 강조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자기 동네에 위대한 사람이 났다, 훌륭한 사람이 났다 하면 서로 자랑하는 것이 그리고 아끼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심리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가장 배 아팠던 학교는 옆 동네에 있는 학교 경신고등학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차범근이 자기 선배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길래 너무나 배가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몰려들고 자랑해야 할 이 고향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2차로 가시기 전에 2년 전 공생의 초기에 고향 땅을 방문하셨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8절, 4장 28절, 29절 제가 읽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첫 번째 가셨을 때에 그 고향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배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낭떠러지로 밀고 가서 밀어버리려고 한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향 땅을 예수님께서 2년 만에 다시 방문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바로 2년 전 너무나 끔찍했던 일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그날의 숨소리까지 느낌까지 기억하게 됩니다. 사소한 건 다 잊어버릴지라도 너무나 뚜렷했던 경험들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바로 2년 전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뻔했던 밀려 떨어질 뻔했던 그 기억이 생생한데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훌륭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자들도 훌륭합니다. 제자들도 따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르니라 이렇게 번역된 헬라의 원래 뜻 함께 같은 길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동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란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하다 보니 제자란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길을 같이 가면서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보고 예수님을 모방하면서 그렇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드는 인기의 중심에 서 있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기를 보러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러 온 것이지만 그 중심에 있다 보니 그런 착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마음속으로 우쭐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배를 뒤집어 삼킬 것 같은 광풍을 잠재우시고 각양각색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 군대 귀신마저 쫓아내시고 죽은 자마저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과 영광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함께 절벽에 떠밀려 죽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아픈 경험이 있는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시는데 제자들도 주님 다녀오시죠 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가니라 동행하니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목적 마가복음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첫 번째는 먼저 함께 있는 겁니다. 주님과 같은 길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첫 번째 사명이고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부르시고 또 보내셔서 할 일을 맡기셔서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고 그것이 사명, 그것이 미션인 것입니다. 먼저 함께하고 그리고 보내시면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서 도와주시고 다시 와서 주님을 따르고 배우다가 또 보내시면 또 수행하고 오고 이러면서 성장해 나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들로 키워나가시는 것 이것이 주님이 제자를 세우시고 부르시는 목적이고 이것이 제자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자리, 기쁨의 자리, 행복의 자리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죽을 자리라도 주님 가시면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단지 구원받는 것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 영광의 길에도 함께 가지만 고난의 길에도 죽음의 길에도 십자가의 길에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 하나님께서 진정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칼빈 목사님도 하다 남으면 다음 주에 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음 주에 계속 있도록 하겠습니다.